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8일간 협상에 임했던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당국자들은 오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며 군사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받게 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최종 검토 회의에 앞서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늘 새로운 희망의 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가 모든 당사국들의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위기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해온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 대표도 이번 합의로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과의 가스관 건설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가스관 건립 사업에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실수라며 합의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공격 행동과 테러 행위가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이번 합의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도 근해에서 열흘 전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송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11시 송환을 원하는 북한 선원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날 선원 5명 모두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원 가족들과 함께 판문점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이 송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 중이던 북한 선박 한 척과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교도소에 13년간 수감되어 있던 티베트 수도승 텐신 델렉 린포체 씨가 최근 옥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티베트 독립단체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단은 지난 12일 쓰촨성 챙두 인근의 한 교도소에서 린포체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당국이 린포체 씨의 사망 배경과 시신 인도 여부 등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린포체 씨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린포체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티베트에서는 성난 지역민들이 불교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의 시신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 3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북동부 선양시에서 벌어진 어제 사건으로 또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테러 분자 4명이 흉기로 무장한 채 체포에 저항했다며 경고를 무시해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위구르족 여성 1명과 어린이 3명도 구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리들과 관영 언론은 사살된 남성들이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출신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장 지구에서는 공군과 민간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행사 도중 신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7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고다바리 강변에서 열린 힌두교 목욕축제 행사장에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로 큰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당국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0여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건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이 13년 만에 역사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 can open the way to a new chap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사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전면적 사찰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인데요. 이번 합의가 북한의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영철 전 북한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 혐의로 총살됐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최고 지도자에 대해 절대 충성을 새삼 강조하는 건 체제 불안정이 계속되는 것을 반증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김정은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한국 정부가 오늘 울릉도 부근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한국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북측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면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본인들이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19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최고 1m를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일부 첫 소식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서방 6개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사찰을 전면 허용키로 했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를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이란이 결국 핵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등 서방 6개국과의 10여 년에 걸친 협상 끝에 14일 마침내 군사용으로 의심받아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르면 내년 초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외교와 협력을 통해 오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 can open the way to a new chap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how that
모게리니 대표는 또 이번 합의로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6개국과는 별도로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과 파르친 군기지 등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이란 내 시설에 대한 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계획과 관련해 남은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핵개발에 따른 서방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판로가 사실상 제약되고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또 중동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면서 핵무기 확산 위험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란의 전임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정부는 핵 협상에 극도로 부정적이어서 서방국들과의 대립이 심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이란의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방국들과의 새로운 핵 협상이 활기를 띄었으며 이번 합의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등 6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그동안 이란 측과 여러 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협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쟁점은 이란 내 핵시설 사찰 범위와 제재 해제 시점이었지만 이란이 협상 막바지에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으로 5년간 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 핵 협상 타결로 핵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유일한 나라인 북한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모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도 압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경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해야 모든 게 풀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며 대화를 통해 5.24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계속 북한 매체에 등장했던 현영철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 혐의로 총살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죄로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영철과 연계된 군 간부들 역시 당 유일 영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국정원은 처형된 현영철의 생전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계속 나오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형된 북한 간부들의 흔적 지우기가 대외적으로 이들의 처형을 공식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판단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흔적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당과 정권기관 간부들은 20에서 30%가량 교체됐고 군은 40% 이상 대폭 교체됐습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비대해진 군부의 세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 리더십의 특징으로 독단성과 조급성을 꼽고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소한 잘못에도 숙청을 하고 대부분의 사형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동강에 수천 명 규모의 초대형 수상 공연을 비롯해 과학기술전당과 중앙동물원 등 12개의 대형 건설공사도 당 창건일에 맞추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30대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며 외래 문화 수용과 시장 확산 등 북한 체제 변화에 동인이 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오늘 광복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다음 달 대사면을 탄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공포정치란 비난에 맞서 민심을 얻고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광복 70주년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이 지난 9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대사면으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번 대사면에 대해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 1심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려는 당과 정부의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정권 수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단행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대사면이 있었고 이번은 이로부터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김 제1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들을 대거 처형하거나 숙청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대사면을 활용해 바닥 민심을 얻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분석입니다.
광복 이런 뭐 맞이해가지고 잘 사례가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북한에서 나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김정은 시대의 연응과 어느 정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인민들의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이나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사면의 대상은 정치범이 아닌 일반 사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직은 집권 4년 차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집중을 도모할 시점이어서 체제에 반기를 들었거나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사회적 질서를 어기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 각종 이탈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일반 사범들을 대거 사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이번에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와 제도를 대내외에 과시해 국제사회에 각인된 폭압성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정권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야전형의 지휘 성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를 무조건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날 인민군 지휘관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당의 결정에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른다며 그런 일꾼이 참된 동지라고 역설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군 지휘관들에겐 김 제1위원장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당 정책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글이 실리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표현도 한층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북한 엘리트 계층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모 박사입니다.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김정은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지금 북한 사회에 만연돼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 어린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인 핵심 간부들을 믿지 않고 이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음은 한국정보당국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대외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의 지시에 이견을 제시했다가 숙청됐습니다. 또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평양 대동강 숙섬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 설계에 대해 김 제1위원장에게 다른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미래과학자거리 건설과 관련해서도 전기 부족으로 공사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표현했다가 처형됐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임업성 부상도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산림복구 사업이 임업성의 과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불평했다가 역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노동신문이 새삼스럽게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염두에 둔 김정은 신격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제1위원장으로선 다가오는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강조하려는 듯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우상화 활동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습니다. 인기 걸그룹 모란봉 악단 공연장 무대 배경으로 늘 등장했던 김일성 부자의 영상이 사라지고 새로 단장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도 김일성 초상화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뗀 채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의 전단과 달러 지폐 등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전단 50만 장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에 DVD와 USB 1,000개씩 그리고 미화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은 김정은 체제의 공포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문을 연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소식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3월 전단 살포 계획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로 풍선을 날렸지만 이번엔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 항의하는 의미로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23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과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대북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국제민주주의연구소 방문연구원은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이 정권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repression of basic rights is fundamental to the regime system of
정권의 주민 통제 체제의 핵심이 바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박해라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북한은 서방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정권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북한 정권 고위 당국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마키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We should resolve human rights issue firstly. So refer Kim Jong-un to the international.
북한 인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처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레 연구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핵 등 다른 현안에 뒤쳐져 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COI 보고서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 COI report is really not only I think, you know, a dramatic shift from the past in
COI 보고서는 과거의 무관심으로부터의 극적인 변화일 뿐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분노와 관심 그리고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클링러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특히 미국과 한국은 유엔의 행동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for South Korea, some additional recommendations I would have would be implement a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개성공단 지속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러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인권 침해 가해자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러 연구원은 미국의 영화계인 헐리우드가 영화와 행동 등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8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97년이었죠. 한국에서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었는데 우선 당시 법안 제정이 추진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북쪽에서 그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남북한이 분단된 그 시점부터 있어 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체계적인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에 처음으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국가 유공자 그리고 그 월남 기순자 특별 원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이 이제 97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62년부터 몇 번의 법률이 바뀌다가 북한 이탈 주민과 관계되는 법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점보다는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을 대비하는 훌륭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래서 이 법률을 통일부에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던 업무를 통일부로 가져온 시점이 97년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마침 이 시점이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또 많이 중국으로 넘어온 시점과도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탈북자분들에게 많지 않으셨는데 잘 아시면 94년, 5년, 6년 이때 북한이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식량 문제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고 또 이분들이 한국으로 대규모로 입국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통일부에서 업무를 시작한 거죠.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의 주요 내용도 잠시 소개해 주시죠.
예, 실제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네. 한국에 오시면 그 정착금이라고 해서 당시 한 3,8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을 일시불로 줬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한 채씩 줬고요. 대학까지 학비를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고요. 또 대학 입학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례적으로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의료, 병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도 이것도 거의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직업 훈련을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또 사회 나가서 한 3년 정도, 또 길게는 5년까지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호하도록 돼 있었고요. 또 네. 5년이 지나면 이제 일반 국민들과 같이 해서 생활이 어려우면 여전히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착금과 주택, 의료, 대학까지 교육, 직업 훈련, 취업, 또 북한에서의 학력과 그 자격증을 그대로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법률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난민들과 비교하면 당시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동서독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이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지만
네.
한국 정부가 이 법률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주는 혜택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정착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북한에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몰고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 보로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네. 높은 수준이죠.
예. 네. 뭐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또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005년에 한번 또 큰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네. 거냐면, 정부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너무 많은 정착금과 너무 많은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나타났어요.
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제도를 조금 바꿔서 초기에 주는 정착금 액수를 좀 낮추고 나머지 액수는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직장에서 1년 일을 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줬거든요. 또
네.
2년을 더 직장에 다니면 또 650만 원을 주고, 3년을 또 직장에 다니면 7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정착금의 초기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초기에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외에 정부에서 그걸 덧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일부 바꾼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월급도 받고 정부에서 별도에도 지원금을 더 주고 하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증가한 거죠.
예.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18년이 지났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이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시면 이 탈북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오시면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액수는 이제 가족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단독으로 오면 처음에 왔을 때 2천만 원을 받고요.
네.
나머지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직장에 1년 생활하고 2년 생활할 때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거고, 매달 또 생활비로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만약 4인 가족이 오면 정착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매달 생활비도 100만 원 넘게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가족의 수에 따라서 가족이 많으면 큰 아파트를 받게 되고 가족이 적으면 적은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직업 훈련을 그 2년 동안 무료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가 직장을 알선하게 돼 있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면제가 되고, 특히 북한은 대학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북한의 탈북민 한국에 오시면 대학을 시험을 치지 않고 흥내로 모두 입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의료 보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아주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7년에 한국에 들어오신 탈북자분은 100명이 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148명이 오고 2002년에는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11년이 되면 2900명, 2700명, 거의 3000명에 육박해 왔는데
네.
최근에도 그 2000여 명 좀 안 되게는 매년 지금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가 2만 8천 명이 넘는 거죠.
이런 경향을 보면 최근에는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좀 추세가 줄어드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등장하기 전에는 2900명, 2700, 또 어저께는 2400명 그 정도가 입국을 했는데
네, 네.
2011년 김정은 등장 이후에는 1500명 수준으로 감소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국경의 감시가 워낙에 지금 강화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것이 훨씬 더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가 입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 사회가 조금 더 이 통제가 좀 완화되면 다시 높아지겠지만 김정은 체제가 워낙에 지금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절반 정도 입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정착지원법에 대해서 탈북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실 이제 직장을 잡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직장을 잡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을 잡는 것이 북한의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새롭게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자신들이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직업 훈련을 좀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짤막하게 그 이 법이 거둔 성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실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자립자활, 자기가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바꾼 거거든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이 받은 월급의 절반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그 액수만큼 두 배로 저축을 정부 돈으로 시켜주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더 벌고 정부가 그러면 그만큼을 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자립하고 좀 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지금 점차적으로 가고 있고
네.
탈북자분들도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삶이 더 그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함께 올해로 제정된 지 18주년을 맞은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시각 밤 8시 37분 20초를 막 지났습니다. 북한이 정권 불안정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가뭄 피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력 국제 정보 전문지가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 국내 불만 요소를 잠재우려 한다는 건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산하 정보지인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가 12일 북한의 가뭄이 정권 안정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VOA에 북한의 가뭄이 곡물 수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주장이나 유엔의 우려처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가뭄 피해를 경고했지만 지난 2년간 국내 곡물 생산 규모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매체는 곡물 생산량 증가와 장마당 등을 통한 효율적인 식량 수급이 북한 지도부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가뭄 역시 북한의 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잠재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장 가뭄이 과거처럼 대규모 기근을 야기하거나 주민의 소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 북한의 잠재적 불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식량난이 악화되면 평양의 엘리트 계층 보호와 치안 강화를 위해 일제히 장마당 단속에 나설 수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민들의 소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는 북한 정부가 가뭄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배경에는 이런 잠재적 불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아 식량을 최대한 확보해 국내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이번 가뭄을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밝히면서 유엔과 이란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HS 제인스 인텔리전스는 북한 정부가 국내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한 연료와 설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삼현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이란 적신월사에 가뭄 극복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북한 정부가 이웃인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가뭄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판문점에서 지난 4일 동해 울릉도 부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송환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나머지 선원 3명은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 망명을 선택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했던 2명이 1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전화 통지문으로 북측에 선원 구조 사실을 알린 지 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조된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끝까지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한국 망명 의사를 밝힌 선원 3명의 가족들까지 판문점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망명 의사를 밝힌 선원 3명은 남겨두고 귀환 희망자 2명만을 데리고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요구했던 망명 선원들의 가족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에서 북한 선원을 인계할 때 북한 취재진들이 선원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을 인터뷰했다며 북측에서 관련 보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망명 의사를 밝힌 선원 3명을 남측이 송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북한은 강수린 조선적십자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북한 선원 5명 모두를 돌려보내라면서 선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판문점에 나갈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전례가 없었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3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측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면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국 해경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인 북한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2명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나머지 3명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했는데 북한 당국은 5명 모두를 돌려보낼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6,000km에 이르는 자전거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한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고 있는데요.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퀴의 구멍은 11번 났고 여름철이었지만 영하 1도에서 영상 43도까지의 온도와 해발고도 0m에서 3630m까지의 높이를 체험했다. 10개 줄을 건넜고 대륙 분기선을 14번 통과했고 시간대가 5번 바뀌었다. 페달은 한 150만 번쯤 돌렸다. 자전거 미 대륙 횡단 여정을 담은 기행문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의 한 대목입니다. 미국 서쪽 끝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 끝 뉴욕까지 6천여 킬로미터. 80일간의 긴 여정을 떠난 한국 대학생 심용석 씨와 백덕렬 씨. 한국의 경희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백덕렬 씨와 인천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심용석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각별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독도 경비대에 자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독도 경비대에 근무하면서 한일 간 역사를 공부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전역을 앞두고 이번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역 후 한국에서 위안부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종종 찾았던 두 사람은 긴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다시 할머니들을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할머니 계신 할머니를 그냥 저희가 직접 찾아와서 좋아하시는 음식 팥죽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프로젝트 출발하기 전에는 또 할머님들 앞에서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의 뜻을 순수하게 본 한국의 몇몇 단체와 회사가 자전거와 여행용품을 지원했고 여행 경비는 직접 꽃을 팔고 인천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장정은 지난 6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소녀를 상징하는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6월 23일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제를 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본 영사관 앞에서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심용석 씨입니다.
관계자가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제가 피해하는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 없이 그냥 다시 바로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의 구호를 트리플 A 프로젝트,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자전거 대장정으로 정했습니다. 트리플 A는 Admit, Apology, Accompany, 인정, 사과, 동행 세 단어의 앞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요. 일본 정부의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주요 활동은 서명운동과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집회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에서의 집회 준비를 위해 미국 내 언론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서명운동을 벌이고 집회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아예 알지 못하더라고요. 놀랐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나 시카고나 아니면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에 있는 방송사랑 계속 이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이렇게 바로바로 주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의 여정에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 시작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까지 하루 최소 90km, 이달 12일까지 총 1290km를 달리면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바다주 사막에서는 44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심용석 씨는 사고로 머리 보호대가 부서지고 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경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반응과 상황들은 오히려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미국인 역사학자와의 만남을 특별한 기억으로 소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하는 걸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그들의 고통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당신들이 빨리 치유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란다.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수는 적어도 자신들의 여정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심용석 씨와 백덕녀 씨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억 마일 프로젝트로 명명한 이 계획은 전 세계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전거 질주 거리가 누적되면 총 1억 마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플 A 프로젝트,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자전거 대장정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워싱턴 DC, 그리고 9월 1일엔 뉴욕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위안도 할머니들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 할머님, 저희가 다 찾아뵙지 못했는데 할머님들의 아픈 부분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꼭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사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이 아픈 역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큰 감명을 준 역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꼭 잊지 않고 세계 시민으로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행사 소식부터 알아보죠. 200여 명의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일의 베를린까지 이어서 달려오는 그런 특별한 원정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하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 원정대입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 서울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나눠서 출발을 하고요.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14,400km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번 대장정은 한반도의 통일 염원, 꿈을 담았고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라시아 대륙 또 함께 협력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행사의 배경이 되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전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이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또 북한에 그 대한 개방을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 이런 내용의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었죠. 그게 네. 2013년 10월입니다.
네.
이때 부산에서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그 특급 열차를 실현하고 더불어서 뭐 전력이라든지 가스, 송유관 등 에너지 협력도 구축하자 이런 내용을 강조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좀 배경이 돼서 시작된 행사지만 아쉽게도 북한 통과 부분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베이징,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비행기 편으로 이동을 했다가
네.
각기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러시아 이르크츠크에서 만나서 베를린까지 이동하는 일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끊어진 남북 간의 철길을 이어야 한다. 이런 행사의 취지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250명의 원정대 어떻게 구성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각계 전문가와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일반 국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의 기착지가 한국 독립운동 역사와 또 연계된 곳인 만큼 뭐 안중근 의사의 육촌 손녀, 이준열사의 외증손 등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도 있고요.
네.
그 마라톤 영웅이죠. 송기정 선생의 후손 등 250명의 원정대가 꾸려져 있습니다. 하는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중국 베이징에서는 그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중국의 신경제 구상이죠. 그 일대일로 한 대륙의 하나의 철로, 해상 실크로드,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 그 구상인데요.
네.
이런 그 연계 방안을 모색해보는 학술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독립 유적지를 방문하고 뭐 친선 콘서트도 열립니다. 모스크바에서도 역시 한러수교 25주년 그리고 광복 70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의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종착지인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 베를린 전승 기념탑에서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2km 구간을 걷는 통일 기원 행진이 있고요. 또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한국과 독일 대학생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쌀 관련 소식인데 한국에 쌀 재고가 쌓여서 농민들이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강원도에서 올해 쌀 재고량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약 5천 톤이 늘어나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풍년이 들어서 쌀 수확이 좋으면은 사실 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쌀은 많은데 쌀 찾는 소비량이 줄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강원도 내 2천여 개 학교가 일시 휴교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급식용 쌀 수요가 줄었다고 하고요. 또 각종 모임이나 연수도 줄어서 예년과 같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아도는 쌀이 강원도뿐 아니라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최근 북한엔 가뭄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또 다른 반쪽 이 남한에서는 쌀이 남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까지는 사실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네.
80년대에 들어서 이 밥을 최고로 여겼던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 20년 동안 지금까지는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도는 쌀을 고민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이 쌀이 남아도는 이유. 쌀 품종 개선이 됐고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건강을 생각하면서 밥을 좀 적게 먹고요. 쌀보다는 잡곡이라든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식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쌀을 찾는 수요가 예전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벼 작황이 좋아서 쌀 자급률이 9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지금은 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80kg이 한 가마죠. 한국에서는 뭐 20kg 단위도 있고 뭐 10kg 단위로도 팔기도 하는데
네.
이 한 가마에 149,300원 정도입니다. 달러로 하면 130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지난해보다도 뭐 한 5.4% 정도 내린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쌀은 남아돌지만 계획된 쌀 수입은 또 그대로 진행돼야 할 거고 쌀 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뭐 쌀 재고도 걱정이지만 국제협약으로 맺어진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쌀 수입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의 FTA 등으로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올 쌀 수입량이 밥쌀용으로 만여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도 쌀 생산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수입되는 쌀도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쌀 소비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게 농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쌀을 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쌀 소비량이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65.1kg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마니를 채 못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2005년에는 80.7kg, 그리고 1995년에는 106.5kg, 비교해보면 95년과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 쌀 소비량은 2010년에 200g 선이 무너졌고요. 지난해는 178.2g을 기록해서 하루에 국민 한 사람이 평균 한 공기 정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니까 쌀 대신에 뭐 육류랄까 다른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쌀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쌀을 먹지 않아도 다른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남아도는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쌀 소비 촉진 행사들도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각종 홍보 행사를 열어서 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건데요.
네.
쌀을 밥으로만 먹지 말고 밀가루 하면 보통 빵을 생각하게 되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빵도 만들고요. 각종 가공식품도 개발하라는 겁니다. 또 일반 쌀에 기능성을 더해서 키 크는 쌀, 뭐 칼슘이나 철분 등을 보충해주는 미네랄 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쌀 품종을 개발해서 특별한 쌀로 건강을 챙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1부 들으셨습니다. 저희 VOA 한국어 전역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 AM 방송은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쭉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 킬로헤르츠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의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엔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